우리가 선지자의 부르심과 또 세워짐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펴보았고 모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다 했잖아요. 이렇게 길게 살펴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복음의 성취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길게 살펴본 거죠. 선지자의 부르심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계보를 따르거나 족보를 따라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선지자가 세워졌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는 말을 해요. 이제 그런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신의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사건이 이제 따라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인도되어져 가는 곳이 있다 그랬죠. 물론 영적으로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이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의 공회로까지 부르심을 받고 참여되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선지자들의 부르심인데, 보겠지만 이 내용이 예수님을 부르시는 내용도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도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연결된다는 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격은 누구였죠?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세 가지 부르심을 받고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언약 중보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모세에게 주어진 역할이 또 하나가 있었다 그랬죠. 모세는 예언약의 중보자로서 자기 이후에 세워지는 선지자들의 원형격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계속해서 세워가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상을 따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데, 그 첫 번째 예로 보여지는 게 누구였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모세에게 부어진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부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 지성소까지 maybe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제 하나님의 공회에 참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모세를 대신하는 언약 중보자로, 선지자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고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거였고, 이게 공동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세의 형상으로 선지자로 세워지는 사건이 생겨나죠. 70장로들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70장로들이 모세에게 부어졌던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예언을 하고 모세가 하는 사역에까지 참여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하게 돼요. 이때 여호수아가 시기를 했어요. 저들로 예언하지 못하게 하라고. 당신이 선지자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죠. 그런데 저들이 예언하여 선지자 노릇하는 건 못하게 하라고 했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죠? 너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이 오실 때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같은 것도 아니고 이제는 오실 왕, 오실 참 선지자, 오실 하나님 같은 선지자들로 세워지는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누가 오세요?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고 모세로부터 그 밖에 모든 선지자들이 선지자 형상을 가졌던 원형이신 분, 진짜 원형. 모세는 모형으로서 구약의 원형처럼 된 거였어요, 사실은. 진짜 청사진, 진짜 원형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의 본체 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본체셨고, 아담조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아 이 성자 하나님의 성상으로 창조되었고, 이후에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세워지는 모세, 모든 선지자들도 결국은 누구 형상으로 선지자처럼 세워지는 거냐 하면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이제 모세를 통해 세워지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또 참 선지자로 오실 자기들의 원형이시지만 자기들이 예표하고 가르쳐서 장차 오실 참 선지자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워지시고 이루실 사역을 미리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되세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세가 세워진 형상의 처음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모세가 가르치는 참 오실 참 선지자의 끝에는 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처음과 끝도 예수님이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도 이 선지자 형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처음과 끝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선지자의 부르심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로 세워진 현지 선지자 형상에 예수님은 원형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세가 가르치고 모세를 통해 약속된 참 선지자 끝에 마지막에 선지자가 되기도 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아, 그리고 모세가 이후 다른 선지자들을 세우는 것에도 중보 역할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모세 형상으로 모세에게 부어졌던 성령님이 부어져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걸 이루세요. 즉 예수님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는 자기 형상을 따라 선지자로 성령님을 부어 세우십니다. 그게 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 형상으로 다 선지자 형상을 갖고 새롭게 거듭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고요. 성령님을 부으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부으시는 모습이 보세요. 모세에게 부어졌던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 70 장로들에게 부어졌죠. 예수님도 그 역할을 하세요.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세례받으실 때 성령님의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으시죠.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부어졌던 성령님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부어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교회에 선지자로 세워지는 때가 왔다는 것을 오순절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그 사건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예수님의 완전한 선지자 형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 모세의 중보를 통해 모세에게 부어졌던 성령님이 70장로들에게 똑같이 부어져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 형상을 입고 선지자 사명으로 70장로들이 부르심을 받았듯 이제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중보로 예수님께 부어진 성령님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부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선지자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 직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얘기를 자꾸 많이 말씀드리죠. 둘 다 누가가 썼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뭐 누구의 삶을 보여주냐면 교회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서는 누구의 삶? 예수님의 삶. 두 삶이 파란이 똑같이 가요. 이 사도행전이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뭐 고난을 받으면서 진리를 전하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 패턴이 누가가 기록할 때 예수님의 삶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태어나셔서 또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고난 중에 진리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죽으시고 승리하시는 왕으로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게 보여져요. 교회도 이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선지자 형상으로 새롭게 세워져서 이제 진리 복음을 고난 속에 전하다가 핍박받고 죽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자기 백성을 찾고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꼭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이제는 구약처럼 몇몇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져서 예수님 같은 선지자 형상으로 부르심을 받는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닮은 선지자가 목사만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직분으로 구별해서 세운 거 없지만 선지자 형상은 여러분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천국의 선지자들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꼭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29절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는 그 모세가 말한 그때가 마침내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그 부르심을 똑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개인적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았고 우리도 천국 공회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끌려 올라가 천국 공회에 참여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변화되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죠. 이 현실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걸 알려주는 구체적인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오순절 사건에 이제 사도행전 2장 16절 있나요? 21절에 예, 이 내용이 오순절 사건에 이 성령님이 부어지신 사건을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던 중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지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어요. 뭘 풀어줬냐면 요엘서 말씀을 풀어줘. 이게 요엘서 말씀이죠. 요엘서에서 약속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에게 넘치도록 부어지신 충만하게 부어진 성령님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도 부어져서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때가 왔음을 선포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개인적인 체험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 역사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로 세워지는 때가 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지자 형상으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때, 모든 주의 백성이 다 선지자 되는 시대, 영원한 메시아 왕국 시대, 아니 천국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천국 공회에 참여되고 변화되어 하나님 뜻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때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들로 땅끝까지 이르러 살아온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땅끝은 여기죠. 각기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죠. 공생애 중에 보면 요한복음 그 16장 13절에 내가 승천하고 나면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뭘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뭐하고 연결하세요? 진리.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즉 예수님과 같은 진리를 소유한 천국 선지자들로 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부으셔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새로운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 이제는 우리가 선지자니까 새로운 계시를 또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대예요? 아니에요. 이젠 더 이상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든 계시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본체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이제 성령님이 부어진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주어진 계시를 말씀 안에서 올바로 깨닫고 누리고 믿고 알고 증거하는 선지자의 시대.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생각을 해보시면 직접 말씀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말씀을 누리진 못했어요. 다 부분적인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66권 성경 말씀. 그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선지자. 모든 하나님 계시가 다 주어진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배울 것이 많지만 성령님이 계속해서 또 세워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을 통해 계시가 완전한 계시,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임한 후에 선지자적 형상은 더 이상 구약 때 같이 새로운 계시를 부분적으로 받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예수님의 뜻을 품고 예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뭐 꿈에서 봤다, 뭘 들었다, 아니면은 뭐 이런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얘기를 하시고 무슨 예언을 받고 지금도 그런 시대일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완전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무슨 또 다른 계시를 생각하고 또 다른 계시를 얻었다고 합니까? 그러면 그분들만 특별한 선지자예요? 절대 아니에요. 이제 모든 하나님 백성이 다 선지자 되는 시대. 왜?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똑같이 성령님이 부어지고 똑같은 66권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그 부르심을 떠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기독교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명에 참여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집니다. 사신이라는 거 아시죠? 대사예요, 대사.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천국의 선지자들로.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성경 구절 있죠?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이제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지자 형상이 있거든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제는 말씀을 새롭게 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깨닫고 소유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를 또 교회에게도 주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세례를 주고 또 모든 걸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선지자적 사명을 알려주시는 거죠, 교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우리가 사신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제가 빨리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는 이미 모든 진리로 인도되어진 참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부르심 받았고 성령님 부으심 받았고 천국 공회까지 참여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제 아버지 형상을 물려받아 예수님 같은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도 연결이 되죠. 왜? 그때 선지자 형상 물려주다 할 때 물려주다라는 뜻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다는 뜻과 같았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 보시면 이 모든 것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이 목적이 구약에서는 이제 모세의 선지자적 사명에 70장로들이 참여되어서 이스라엘을 세워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선지자적 형상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참여되어 복음 사역을 하고 마지막 추수 사역으로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몇 명? 제사장 몇 명? 아니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각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주신 분량의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직분자도 부르심을 받은 자도 또 그 중에 하나로 세워나가는 거고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모세는 70장로를 세울 때 왜 그랬죠?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불평하고 엄마가 내가 다 돌아보지 못하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아우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70장로들에게 모세 사명을 나눠주고 선지자 사역에 참여하게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이 힘이 드셔서 내 사역을 좀 저들에게도 나눠주세요 하는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한 주권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모든 선지자 사역을 다 이루실 수 있지만 스스로 우리들을 그 영광의 직분과 사명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자기 형제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선지자 형상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순종해가며 예수님의 복음사역에 참여하고 교회를 끝까지 진리의 교회로 지키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직은 부족한 교회고 아직은 이 진리가 온전히 증거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 안에 주신 선지자 형상이 완전해져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완전한 형상에 이르러서 천국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말씀 중에 다스리는 자리까지 갈 거예요. 우리가 왕의 위치에서 말씀대로 다스리려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요. 그런데 그렇게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러나 지금도 소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선지자적 형상을 기억하시고 아니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아들의 영광과 형상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할 일은 더욱 말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소망하며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굳게 진리 안에서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그뿐 아니라 교회가 좀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형상을 따라서 세상에 사는 동안 더욱 복음만을 붙드시고 또 이 교회 안에서도 한 몸을 이루어 예수님 영광 잘 드러내는 우리 대우빌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는 선지자들의 임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라고 고난받고 핍박받기까지 진리를 지키라고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은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각 지체가 되어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주신 분량과 은사와 은혜를 따라 이 한 몸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심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새로운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는 귀한 일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온 교회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그리하여 주님만이 증거되는 교회로 더욱더욱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